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 자체가 사람의 지혜, 지식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6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들에게 바울이 표현하는 말이 있고, 어느 정도 온전한 자들에게 말하는 표현 방법을 바울이 다르게 했다라는 이런 말인데, 여기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해놓고, 이 그 3장 1절, 2절,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 믿음 가운데 구원이 시작되긴 했지만 구원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상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이 어린 자고, 6절에 말하는 온전한 자라는 것 자체는 우선 다른 서신에서 두 군데만 찾겠습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성년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가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년된 자 자체를 텔레이오스, 온전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에베소서 4장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아들을 믿는다는 것, 아들을 통해서 전해진 뜻과 심정과 태도를 받아들이는 것,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져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가 장성해졌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듯이 그 말하는 의도를 다 알게 된 것 자체를 온전한 사람이다, 장성한 분량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히브리서 5장과 6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절까지, 6장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 구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갖다 바쳤던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수준에 맞춰서 해석해 줘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 이야기를 대입을 시키면 못 알아듣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천국도 이 육신의 몸에 빗대어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기 힘들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알겠느냐. 전부 하늘 이야기도 어디에 기준에 그냥 짜맞춘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땅의 일에 짜맞추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시집장가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하늘나라는 뭐지 않고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세상적인 문화와는 조금 다르다. 이 세상을 통해서 그 세계로 집어넣기 위한 의도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그 세상, 영적인 세상도 세상 자체와 똑같은 수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설명해 주기 어렵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젖으로는 먹이는데 단단한 식물, 밥으로는 못한다라고 말하지요. 젖, 이오시까지는 가능한데 홀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정도, 예를 들면 무슨 말을 던지면 그 말을 자기가 의미를 곱씹어서 의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일이 잘기잘기 붙어 설명해 주기 전에는 알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가고 있는 상태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하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는 정말 선생이 돼도 될 터인데 항상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서요?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와 연결을 시키지 못하더라.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 누가 말해주는 건 들을 수 있는데 홀로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는 못하더라. 이런 것이지요. 우리들도 꼭 성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도 누군가 말해주면 그 말의 의도를 알아듣는데 혼자 읽어서는 그 말의 의도를 못 알아듣는 어떤 때가 있거든요. 그건 다른 많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조금 이중에 그걸 볼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되면 되어지게 되겠지요. 13절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누군가에 의해서 설명되어진 말을 듣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은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했지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홀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혼자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다라는 이런 연단, 단련이라는 말은요.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연단 받는다, 단련 받는다 이런 말 자체는 로마서 5장 보시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것은 4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실제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은혜로 받지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한들 얼마나 행위를 하겠느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 3절과 4절, 5절, 6절, 3, 4, 5,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돼 있지만 창세기 12장 5절, 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겠다고요? 믿게 하심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했을 때 믿음이라고 믿음에라는 아만이 사역동사라겠지요. 하나님이 믿게 하심에 이런 말이거든요. 믿게 하심에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게 하십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믿게 하려는 수고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했다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믿게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자기 생각을 너무 완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무례행치 않기 때문에 믿게 하실 수가 없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전지전능한 분이 아닌가? 전지전능한 분인데 실제 강제성을 띄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라고 말한 것과 그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집한 것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여 그리마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가룟 유다의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내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누구라고 말해? 나를 팔자다 이렇게 말했죠. 그게 사탄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나 가룟 유다에게 한 이야기나 기회를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기회를 똑같이 죽었을 때 베드로는 그래 내 생각을 예수님이 말하는 것보다 앞세우고 고집부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 생각을 철회를 시켰다라고 하면 가룟 유다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을 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탄시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가니 뭐라고 말해요? 밤이더라 이런 말은 나가니 밤이다라는 것은 빛 가운데 있던 사람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사람의 생각 쪽으로 다시 나갔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니 유다에게는 기회를 안 주고 베드로에게만 기회를 줬으니까 그렇지요라고 말하는 건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실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친하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친한데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 일일이 설명은 못해주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우리 식구들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수요일이나 주일날 금요일하고 화요일날 보내주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을 보내줄 테니까 한번 일반 다른 데서 공부하는 것과 이런 것을 비교 좀 해서 뭐 알아도 손해볼 거 없지 않느냐 했더니 이런 지하에 자기는 그렇게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딱 말을 해요. 그럼 제가 아 그래도 공부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하는데 죽을 때까지 개인적으로는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제가 살면서 성경을 한번 배워봐라 알아봐라 이런 말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면피하려고 꼭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데 끝까지 뭐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최소한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안 다녀도 돼 이런 것들이 깔려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지킬 수 있는 마음도 누가 준 것인데요? 하나님이 준 것인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남보다 윤리도덕적이다. 뭐 특별하게 윤리도덕적인 삶은 아니지. 아무튼 최소한 너무 나쁘지 않은 삶을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4장 그 하나님이 믿게 하심했을 때 그냥 강제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의도를 넘겨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사람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뭐라는 거예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4절 보시면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냐. 이 표현 자체는요. 신앙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그 구원이 은혜예요? 행위의 결과, 자기의 일의 대가예요? 자기 일의 대가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표현이 조금 번역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번역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괜찮은데 자세히 안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대가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든요. 내가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 구원은 그 신앙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 나를 이끌어갔다라고 하면 똑같은 행위를 했을지라도 내가 한 거예요? 은혜의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했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간접 목적이거든요. 그것 자체는 믿음을 수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신다. 주어진 말씀을 수단으로 이끌어가신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말해요? 길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 뜻이라는 건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의지를 불러일으킨 것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수반하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걸 우리는 하루는 거절할 수 있고 이틀도 거절할 수 있지만 평생을 거절할 수는 없어요. 말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굳이 말하면 죽을 때까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말씀은 알지만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진짜 말씀 이끌림을 받긴 받았는데 그렇게 훈련이 안 돼서 못 살았어요. 저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봐도요, 그것이 한편 강도의 죽기 직전에 다른 편 강도한테 말하잖아요. 너와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죽어서는 될 뿐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구원받은 한편 강도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더라. 이런 표현이죠. 로마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아직 행위로 옮기진 않았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믿음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를 뭐로 여긴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더라.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뭐 한다고요? 킵하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셉이 자기 마리아가 그런 무슨 말을 했을 때 마음에 그 말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담아두더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예수님이 말할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더라. 왜냐하면 담아두다 보면 담아둔 말씀이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냥 담아두기 전에 자기가 듣고 바로 이르게 되면 말씀은 수단이고 그 말씀을 수단 삼아 이르는 당사자는 누구예요? 자기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장 6절에 로마서 4장 6절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다. 그러면 죄가 있는데 죄를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치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죄를 인정치 않아요? 죄를 심어놓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면 그래 내가 심어놓은 것이니까 너희들은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몸은 땅의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냥 농사 짓는 농사꾼이 거기에 맞는 씨를 뿌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땅의 흙은 뭘 낼 수밖에 없다고요? 가시와 엉겅퀴. 주인이 뿌려서 가꾸는데도 불구하고 틈틈이 뭘 내기에 바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아프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다시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그러면 온전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먹은 사람이에요. 이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다시 히브리서 조금 넘어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단단한 식물 자체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남이 말하지 않고도 본인 스스로 성경을 읽고 상고함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다시 이제 로마서 5장 아까 그 연단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니까요. 로마서 5장 보시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 믿음은 뭐라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인데 육신은 제 법을 섬기는 나를 보면서 정말 내 이웃을 영적으로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 인간적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그렇게 될 거야. 육신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덧입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의롭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 에이리네는 하나님과 한편 되자. 네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받아들여.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말하게 되면요. 좋은 윤리 도덕이 나쁜 건 아니라 하겠어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바울 로마서 1장에 율법도 뭐라고 말하죠? 영적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것이 목적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으면 영적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양심대로 살아요. 양심대로 못 산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로 화평을 누리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생각 내려놓자 이런 말이에요. 윤리 도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윤리 도덕으로는 양심으로는 양심대로 못 산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된다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5장 2절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기를 마음속으로 원하는 거예요. 소망하고 소원한다라는 이런 말이지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 피조물들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이 뭐라고 말해요? 소망이라고 말하죠. 소망이 주어졌는데 그 소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너희 자신을 너희가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표현은요 어디를 보시면 고린도 후서 잠깐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자,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덮었다라는 말은 말씀이 계시되어지지 않고 가려졌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수건이 가려진 것이다. 수건이 벗겨지게 되면 아,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16절 보시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 진노를 이루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생명이 이르게 할 계명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다고 그래요?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끌었다고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말하지요. 자, 그리고 17절 보면 주는 영이시니 성령이시니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자유함이 있다는 건 어디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말이에요. 진노로부터 자유고 죄로부터 자유예요. 자유가 방종되면 안 되지만요. 18절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러면 수건을 벗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육신을 입었을 때 깨닫게 되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그러면 수건을 벗을 얼굴로 거울을 보니까 누구를 보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아, 예수를 보는 것 같은 얼굴이 내 얼굴을 통해서도 드러나더라. 지금 이런 표현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럼 또 나가면 예수님은 육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육의 본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는데 육의 본성이 성령의 수육을 모으지 못할 뿐이에요. 육의 본성이 성령의 수육을 이기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에게도 육의 본성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전혀 육의 본성이 없었다면 육을 입은 사람의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예수님이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보게 되면 그가 육체를 입고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의 고난을 능히 도우실 줄 안다라고 히브리서에 써진 구절이 있는 것이지요. 다시 이제 로마서 5장 보게 되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들어감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나니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는데 거울을 보니까 누굴 본다고요? 주의 얼굴을 본다. 이런 어떤 것.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계시록,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할 때 이 새롭다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을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호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계시록 21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하고 나니까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이것은 이 말로 번역하면 안 되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의 존재가 계시니라 호로고스도 단수했는데 여기서는 호이로구이의 존재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진리의 존재고 믿음의 존재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당생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누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호로고스 독생자에 의해서 호이로구이 다생자들이 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다생자가 되는데 다른 게 있다면 호로고스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누구처럼 되어있다는 거예요. 창조자와 한 존재가 되어졌다. 단 우리는 그 창조자의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다. 접붙임 받아서 붙어있는 동안에는 무슨 나무예요? 한 나무다. 이런 표현들인 것이거든요. 다시 이제 환난 중에도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이끌림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 성장시켜 가신다. 그런 걸 알게 되면 그 어려움도 뭐가 된다는 것이죠? 즐거움이 된다. 이런 표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특수부대 그 병사들이 특수부대 부대원들이 되기 위해서 남보다 고된 훈련을 받을 때 고되기도 하지만 나는 남과 다른 이런 훈련을 받아서 특전사가 된다. 특수부대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힘들지만 힘든 것도 뭐예요?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로마서 5장 3절 보면 인내는 말씀 안에서 말씀의 이끄림을 받는 지속적인 견딤은 연단을 훈련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연단, 달려는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연단한다, 단련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도킹해줘 해가지고 증명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또 다른 말로 하면 쇠를 불에 넣어서 담금질하고 또 물에 집어넣고 때리고 또 불에 넣고 담금질 해가지고 나중에는 기차가 지나가도 변형이 안 될 정도의 쇠가 됐을 때 그때 그 쇠는 어떤 쇠가 되는 거예요? 철로가 되는 거예요. 철로라고 철길을 만드는 철로가 되잖아요. 이거 도큐메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한다라는 말 자체가 연단, 단련, 도큐메주, 도큐마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자입니다. 보세요.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장성한 분량 이루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우리들이 적절히 예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요. 예절을 안 지켜도 될 만한 친근함이 유지됐을 때 자칫 잘못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끼리 아주 친한 사람끼리는 때로는 화도 낼 수 있지만 적당히 치는 사람한테는 서로 화를 내야 안 내요? 안 내지요. 그러면 가족끼리는 화를 내야 돼요? 안 내요? 원래는요? 안 내야 되는데 가족끼리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은 만나다 보면 잘못을 쉽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쉽게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편하게 생각하는 것과 쉽게 생각하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족끼리는 편하기도 하고 또 뭐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쉽다고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가족을 허락한 이유는 자기의 신앙의 검증, 이 단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족을 통해서 검증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끼리 어떤 말을 했을 때 적당한 예절을 지킬 수 있는 친구끼리는 화를 안 내요. 서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가족끼리는 화를 쉽게 낼 수 있거든요. 쉽게 낸다는 건 내가 아직 단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점검받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족을 통해서도 예전 같은 이 정도 되면 화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화내는 걸 아주 절제하고 화를 안 내고 조근조근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말을 해주고 뭐 이렇게 이런 정도 됐을 때 그 사람은 이제 뭐 된 거예요? 단련되어진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것이 증명되다라는 그런 말로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쇠를 담금질해서 그 원래 의도대로 쓰여지는 것. 그런데 그 연단은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단련되지 않은 것, 증명되지 않은 건 그리스도가 나가겠어요? 내 혈기가 나가겠어요? 단련되지 않았을 때는 내 혈기가 나가지 그리스도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단련되고 난 뒤에는 내가 나가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가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건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단련이 증명이 되어지고 난 뒤에는 네 속에 그리스도가 나가더라. 네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를 통해 나가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족을 허락한 이유 중에 최종적인 점검은 누구한테요? 가족한테. 남한테 받는 거예요. 남한테는 10년 전에 받았어요. 굳이 말하면 20년 전에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한테는 서로 모으기 때문에요. 조심하고 살아요. 남한테 쓸데없이 화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화 낼 일도 참아요. 근데 가족한테는 안 낼 일도 뭐예요? 가족한테는 안 낼 일도 뽀로록 하고 낼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 해서 인내는 연단의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말씀을 통해서 단련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이르러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자기 혈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누구만 나가더라? 그리스도만 나가더라.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는 누구만 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만 있다. 연단받아 훈련받아 점검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다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시면요. 22절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한 이 표적 세미유는 이정표이기도 하고 진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 세미유는 유대인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인들은 기적을 구한다.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기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그리스도는요, 그 철학의 국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헬라인은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으나 철학을 좋아하나 학문 사랑하기를 좋아하나 해서 이 성경 속에서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이 헬라인의 지혜는요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지만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지도 않는 것을 가리키는 지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지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지혜의 헬라인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한테 피해를 입고 안 입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래서 여기 바울이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22절부터 24절까지가 전부 그걸 설명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뜻만 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는 것이지 희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을 섬기는 종의 심정과 태도를 갖는 걸 원치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종교인들은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헬라가 그 지혜의 대표자들인데, 그 헬라의 지혜의 대표자들과 더불어 이방인들은 십자가 전하는 것, 희생 헌신하는 것, 종의 심령과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을 거리껴요, 기꺼이 그렇게 살기를 꿈꿔요. 미련한 것이라는 거. 손해보는 거 왜 손해보고 살아? 그래서 우리들이 왜 손해보고 살았는데, 누군가가 자기 니응이 말하면 내가 네 밥이냐? 이런 소리를 하지요. 내가 네 너한테 그렇게 허술게 보여서 나를 이응해 먹으려고 그래?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나는 하늘에 내려온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네 밥으로 왔어. 이런 표현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나 너한테 이익 보려는 게 아니라, 나 너한테 굳이 내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인 걸 포기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또 전하러 왔어. 이런 표현인 것이거든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손해보고 살아. 근데 이 손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부모의 사랑 심정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 심정에 의해서 양육받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양육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어느 날 자기를 양육시키는 하나님 같은 부모가 뭐 해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같은 부모가 되어지게 되면 부모의 입장에서 항상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누구처럼 여겨야 된다고요? 자녀처럼 여기는 사람은 자녀에게 내가 손해보고 이익보고 이 손익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지요.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 헌신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삶의 의미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인은 인간의 욕심이 주어지는 기적만 구하고 인간의 지혜를 추구한다라는 철학의 나라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걸 절대 신호하고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 세상적인 기적을 주러 온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손해를 안 보게 하는 그런 학문의 배움을 주러 온 것도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조금 더 뭐라는 거예요? 네가 남보다 더 친절해지고 남보다 조금 더 오히려 남을 위해 사는 친절을 베풀고 이런 표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어느 날 나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그 영적인 세계의 신비라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남을 나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신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런 표현일 수가 있어요. 해서 여기 다시 2장, 이 세상의 지혜자 아니요, 이 세상이 없어질 관은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무엇 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손해를 안 입기 위해서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약간 그런 생각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나만 누군가한테 감사하다는 소리는 제가 하루에 열댓 번도 더 해요. 감사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미안합니다 소리는 무지 하기 싫어요.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기 싫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실수라도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인간은 남한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윤리 도덕은 우리 몸속에 본질적으로 하는 게 뭐인 거라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보게 되면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있다고요? 양심의 율법이 있다겠지요. 남한테 피해를 입지도 않고 끼치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마음속에 새겨진 양심이라는 말이거든요. 저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해요. 그럼 안 끼치라는 것이 남을 위해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 어떤 나를 위해서요? 미안합니다. 이 소리 하기 싫어서. 굳이 잘못 안 하면 어떤 소리 안 해도 되니까요. 미안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 모여놓은 거라고요. 심어놓은 양심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쉽지는 않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통치자의 관원이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온전한 자들은 아까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라겠죠. 왜 굳이 손해를 보고 살아? 아니 손해가 아니라 부모의 심정을 갖게 되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건 부모가 되어진 자만 신기하게도 알 수 있는 비밀 아닌 비밀이에요. 누군가 영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이 되어진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세상 지혜로는, 세상의 철학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7절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실제로 창세 전에 하나님이 뭐였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면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예정된 자나 이 말세의 세상 끝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세상 끝은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직전에 나타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세는 굳이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에 복음 전파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그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람은 뭐가 시작된 사람이에요? 말세가 시작된 사람이니까 역사 속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세가 시작됐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온 목적이라든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지니고 사는 이 물질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시작된 거예요? 말세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세는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그러지 않는데 요즘 어린아이들은 뭐 애가 없어.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그 옛날에도 전부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애들이 없다고 항상 이 세상 뭐라고 말해요? 말세야 해를 찢어찼지요. 항상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말세라고 그랬어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람들만이 말세가 무엇인지를 안다.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사람에게 말세가 세상 끝이 뭐 온 거예요? 온 거예요. 세상 끝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뭐 된 거고요? 시작된 것이고요. 자, 이런 부분인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것을 안 거예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것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요. 율법이든 뭐든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혼자 준비하고 혼자 만드신다겠지요. 그래서 첫 돌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썼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나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돌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막 거기다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하나님을 맞이한다고 북치고 장구치는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런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모세가 혈기도 광장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돌판을 버렸다는 거예요. 깨뜨려 버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니들이 원하는 걸 주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연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요? 이제는 네가 돌판을 준비해 오면 내가 그 돌판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럼 똑같은 이유가 첫 번째는 산돌이신 예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떡을 위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데 썩을 양식을 주지 않으니까 율법을 끊임없이 지지해 주지 않으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뭐예요? 죽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새긴 산돌이신 예수를 보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니까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너희 마음판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너희 마음판에 누굴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주겠다. 예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세계에서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니들의 마음판을 준비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 마음판에 말씀을 뭐겠다고요? 새겨주겠다. 이것이 항상 흥겨보면 첫 번에는 하나님 혼자 준비하시고 하나님 혼자 새겠다라고 하면 둘째는 사람에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새긴다는 말이거든요. 첫 창조는, 애창조는 홀로 창조하시고 둘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과 창조를 본다는 거예요. 협력하신다. 그를 창조에 동참시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흙으로 하나님이 빚어서 말씀 성령을 그들 코에 불어넣었는데 이들이 뭘로 여겼어요? 산혼적인 존재더라. 마태복음 15장 16절 보게 되면 나오는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뭐 삼았다고 말해요? 사람의 계명을 삼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니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님이 귀 열어주고 눈 열어주지 않을 때는 성경을 윤리 도덕으로 보는 수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나중에 깨닫고 난 뒤에는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윤리도덕적인 삶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윤리도덕적인 삶을 부산물처럼 살아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혼적인 존재가 되어졌는데 이 혼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을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 혼적인 생각을 뭐하고요? 마태복음 16장 25절이나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목숨을 미리 뭐 해버리면요? 죽여버리면 이 목숨이 푸식해 혼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의 생각을 말씀에 의해서 내려놓게 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 혼, 관절과 골수니까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육신의 본성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생각에 이끄림을 받지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육체의 본성을 앞세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큰 자는 군림하고 어린 자는 그 군림당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어린 자는 섬기면서 섬기는 해주는 사람을 모은다는 뜻, 배운다라는 것이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섬기고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간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그러면 감추었다. 골로새서 1장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도로부터 오므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예정했던 것인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생각나기고 자기 속에서 가르쳐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과 26절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 17.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아닌 예수는 그냥 뭐였어요? 보혜사였어요. 돕는 배필. 밖에 보이는 남편으로 인도자로 있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한다. 이 보지 못한다라는 말일 때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쓴다겠죠? 데오레오라겠죠. 깊은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데오레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 안디옥 교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겠죠? 우리 한글 성경에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신사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들은 상당히 영적인 사람들이어서 바울이 가르친 말씀이 성경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상고의 보다 아나크리노 철저하게 조사해 보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철저하게 조사해 보더라. 그러면 목사가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는 목사가 가르친 말이 성경이 근거해서 그 말씀이 옳은가 그런가 다시 한번 뭐를 해본다는 거예요. 상고해 보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 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한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더라, 연구하지 않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글쎄요. 물론 성령이 성령이지만 우리들이 접근하기 쉬운 성령은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한테 일러준 흐레마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그러면 성경의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철저하게 알기 쉽고 접근이 쉽도록 설명해 준 말이거든요. 이것을 흐레마 말씀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오해사지 않고 올바로 알 수 있는 심정을 가진 말씀을 너희한테 교훈해 줬지 않느냐. 이것이 성령이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첫째 아니면 두 번째 가는 그런 큰 교회 목사가 뭐 박사 논문에서 이거 짜집 끼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유 성령이 그렇게 시켰다고. 세상에. 야.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은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말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건 아닌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TV 방송에 나왔던 말이거든요. TV 방송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아직 이 알지라는 것은 기노스크는요 접붙임 받은 사람이 본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노스크. 알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내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육신은 죄 법 섬긴다 이렇게 표현했죠. 26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했죠. 내 속에 임한 말씀이 어느 날 예를 들면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담아두고 있어요. 어느 날 그 담아둔 말씀이 그 의도를 나한테 확장시켜서 알게 하는 날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담아두기만 했어요. 그 의도를 잘 모를 때도 있었어요. 담아두는데 어느 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라고 확실히 그냥 펑 터지는 날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그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먹게 한다고 그래요. 생각나게 하더라. 담아둔 말씀이 어느 날 그 의도가 알려지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이 더 확실히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서 만세전에 예정했던 것인데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서 그 말씀의 의도가 그 확실히 드러나게 되면 내 안에 누구만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만 있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심정만 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8절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가는 통치자가 하나도 알지 못하느니 보세요. 이 지구상에서 세상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이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왜 손해를 보는데도 왜 기쁜지 모르겠어. 손해볼 수 있는 삶을 택하게 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해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한 하나님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라는 건 하나님의 참 모습을 알게 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근데 왜 예수를 못 박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천국이 있었는데 예수는 그런 천국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해. 하나님은 진노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해. 하나님은 너희들의 어떤 행위 이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해. 자기들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토를 다니까 예수를 맺다는 거예요. 죽였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왜 내 제사를 안 받아?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제사만큼 화려한 제사가, 아름다운 제사가 없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죽인다라는 그런 말이죠. 세상은 남이 알아주는 것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남이 알아주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덜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부끄러운 생각을 조금은 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의 마음가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게 되면 회개할 것이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 이르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후회가 없어요? 조금 덜하는 후회를 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해서 이 세상에서는 세상 지혜는 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부국방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영적인 걸 목적으로 하는 이 세상 통치자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고린도전 2장 8절에요. 이 세대의 관원이 이 세대의 통치자가 하나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이 자기를 훌륭한 지도자라고 알아주는 것에 내 목숨을 건다라는 말이군요. 그것 또한 나쁜 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뭐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만 끊임없이 보게 만드시는 분이지요. 해서 9절 보시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기록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과 에베소서 1장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옛날에 이 성경의 기자들은요, 똑같은 표현이지만 언어를 다양하게 쓰는 걸 좋아했어요. 똑같은 표현일지라도 언어를 다양, 비슷한 말, 똑같은 말 아니에요. 비슷한 말 쓰기를 좋아했다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비슷한 말을 써서 혹이라도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원하겠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조금만 주시고 땅에 속한 복 주시면 안 돼, 이런 표현 우리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저도 지나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늘 복 조금 들주시고 땅의 복 조금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가 하나님이 너희놈아 하늘부터 뺏어버릴까요? 이러진 않아요. 어떻게 해서 받게 됐는데 그분이 뺏겠어요? 어떻게 해서 주는데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데 뺏기는 일 말이에요. 안 뺏기 때문에, 아니 뺏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복 1%만 땅의 복으로 조금 바꿔주시면 안 돼요. 내 식구들 힘든 거 보는 것, 뭐 아무튼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2장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랬지요.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은 어디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에요. 손해보는데 이익 본다? 근데 사도행전에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에 아나니아가, 아이 그놈 나쁜 놈이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고 때리는 사람인데 왜 그에게 눈떠주로 내가 기도로 가야 돼요? 라고 말할 때 사도행전 보고 오늘 이제 마칠 건데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9장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안수하여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 바울될 수 있는 율법의 참뜻을 지적해서 알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안수한데 에피티데미라 해가지고요. 에피티데미는 안수온다는 말도 있지만 이 안수라는 의미는 일목요연하게 그 율법의 참뜻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게 에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이 해는 손해예요.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라 테이크 님이 해가지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리라.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 받기 전보다 육신의 삶은 뭐 해줄 수밖에 없어요? 고달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달퍼지는데도 바울은 옛날에는 남을 해치고 가두고 때리고 해서 남에게 군림하는 삶이었지만 마음은 뭐였다고요? 지옥이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손해를 입어요. 육신적으로는 손해를 입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뭐예요? 항상요? 감사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부모가 되어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 내가 진리로 너희를 낳은 자,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무진히 감사를 느낀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해서 성령을 받으면 받기 전보다 반드시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복받을 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 복받을 자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 말해요? 나에게 한 거라고 말하지. 세상에서 작은 자에게, 이 세 번 여기 있는 작은 자를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무엇인가 해줘도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한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안 해도 자기를 잘 먹고 잘 사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버려요. 발표해요. 전혀 나한테 교제를 해봤자 육신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인데 밟힌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내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나한테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보잘것없는 사람, 남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그냥 관심이 가게 돼요.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저 사람 힘들어서 어째요? 저 사람 아파서 어째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잠언 19장 11절에서는 가난한 자, 사람의, 그냥 굳이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반드시 여호와가 대신 갚아줄 것이요,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도 너희가 만약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다시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전은 자, 장의를 입은 자, 여러 이런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게 되면 그인들이 그들이 부활을 받았을 때에 갚을 곳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갚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이 알아주는 일은 사람에게 벌써 대가를 받은 것인데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일은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요. 그래서 일부러 숨어서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불편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불편함을 덜어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활 때에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건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빼놓고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겉으로는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항상 누구를 소망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거거든요. 겉으로 하나님 주여 그렇게 떠들고 살지만 굳이 남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은 명분은 하나님인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건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하나님이 절 쓰는 사람은, 하나님 아니고는 삶의 의미가 거의 상실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절실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